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사무엘하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레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마단 도이가 다윗을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근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개의 강물이 흐르듯이 복음이 없는 종교적으로 흐르는 큰 기독교의 강줄기가 있다면 복음을 가진 교회의 그 흐름 또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물결이 흘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 복음의 명맥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가진 교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분명하게 죄를 사함받고 또 거듭나고 분명한 간증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가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참 좋았는데 간증도 분명하고 복음도 분명하고 좋았는데 몇몇 사람들 구원받고 그냥 그 이후로는 몰락해버리는 쇠퇴해버리는 그런 부류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너무 좋고 복된 것인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요, 구원받고 참 좋고 충만했는데 자기들만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어떤 빛의 역할로 소금의 역할로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충만으로 끝나느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전 지역에 복음을 힘있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내면 안에서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육신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걸 좋아하고 육을 용납해주는 걸 좋아하고 간섭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복음 듣고 구원 받은 거 좋고 그 다음 말씀 듣는 거,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말씀 듣는 거 좋다는 거예요. 자기 삶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시간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이 육신과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하셨는데 아말렉과 싸우고 항상 이 영과 육은 공존했는데 사울왕이 있으면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누가 더 강했느냐, 사울이 더 강했기 때문에 다윗이 핍박을 받고 쫓겨 도망다녔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이스마엘이 더 컸고 강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희롱했죠. 보면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었죠.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영적인데, 믿음으로 얻은 아들인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런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을 교회에 맡기고 또 교회와 함께 하면 이 싸움을 싸워주지만 자기는 육을 용납하고 사는 게 좋아서 교회하고 거리를 두고 살고 간섭 안 받고 살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복음적인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충만으로 그냥 그 교회가 몰락하고 마느냐. 여러분, 한때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또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역할을 못하고 무너진 이유가 어디냐면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박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걸 봤습니다. 복음의 대는 하나님이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서 복음을 전해오도록 했지만은 그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몰락해버리기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몰락해버리고 말까? 그 다음 반대로 박 목사님은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한 세대를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할까? 박무사님께서 내년이 되면은 2022년이 되면 박무사님이 구원받은 지 꼭 60년이 되는 해다. 그거 이제 자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뭔가 한번 행사를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지 60년 되는 해다가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자 그래서 구원받고 한때 복음을 전하다가 몰락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무사님 자주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셔요. 여러분 전 세계 우리가 지난해 655개 방송사를 통해서 시청권에 있는 사람 20억 명이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방송사에서 방송을 중계해줬고 전 세계 1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이 방송이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광고를 하려고 해도 돈을 주고 광고비로 광고를 30초짜리 광고를 하려고 해도 전 세계 120개국에 20억 명의 시청자에게 방송을 하려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야 30초짜리 광고 하나 내보내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목사님 설교는 기본이 60분이 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방송사에서 방송에 내보내려면은 60분을 넘기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시간 지킬게 했는데 이제 아예 그냥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말씀 전하십시오. 방송사들도 이제 알아요. 이제는 박욱수 목사님 설교 방송을 내보내려면은 시간 60분 정해놓고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미국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를 주도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는가, 미국에서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박 목사님을 미국에서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전 세계 큰 교단들의 센터가 다 뉴욕에 있습니다. 선교 본부가 다 뉴욕에 있는데 그런 센터에 선교 본부에 총회장 되는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이런 말 하면 아이 목사님 그래도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은 너무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들이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이 이분들한테 기도해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받는 그리고 이분들이 뭐냐면은 뭐 5천 명, 만 명 모이고 그 교단 산하에 몇백 개 교회가 있는 건 기본이고 몇천 개 교회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런 거예요. 너 이런 종을 모시고 있다는 게 너 복 받은 줄 알아라. 그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야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복된 위치에 있는데도 이게 복인 줄 몰랐구나.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찾아가기도 부담스러운 큰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해서 찾아가기도 부담스러운데 가보니까 직접 만나고 직접 대보니까 이분들이 박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나 좀 박 목사님 만나게 해주라. 그리고 목사님과 만나갈 수 있도록 주선해서 목사님과 만나게 해드렸는데 이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게 선교사님 태도들이 다 달라졌대요. 왜? 야 이렇게 큰 교단의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을 이렇게 크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동안 목사님을 그렇게 크게 안 여겼는데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한 세대를 넘어서 60년 동안 지켜오는 데는 그냥 지켜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움을 싸워오신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는 나는 내 자신하고도 싸우고 형제 자매들하고도 싸우고 기성교단들과도 싸우고 싸운다. 이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온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기독교를 주도해 나가면서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오늘도 여러분 여기 와 앉아 있지만은 내가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간섭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육과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육과 싸워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간섭 안 받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받아도 뭐 소용 어쩔 수가 없죠. 보면은 더 간섭해 들어가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그냥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참된 인도자는 육신과 싸움을 싸워주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참된 인도자고, 여러분, 잘못된 인도자는 육을 용납해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 성계를 떠난 목사들에게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기들은 떠나서 형제자매를 잘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간섭받아야 되고 부담스러운데 뭐 구원받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살 필요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신앙하고 말씀 듣고 편안하게 잘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가보면 떠난 사람들 다 몰락하는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몰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최근에 제가 시리즈로 이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냐? 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육신적이라고 소리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내가 온전하다, 의롭다고 말하고 산 것처럼, 내가 죄 없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산 것처럼, 내가 온전하다, 신령하다고 말하고 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 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고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사는 게 진리인 것처럼 내가 온전하다, 신령하다고 말하고 사는 게 진리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장군이 갑옷을 왜 입어요? 예, 싸우려고 갑옷을 입습니다. 전신갑주를 왜 취하라고 할까요? 싸우라고. 예,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능히 대적하고 11절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 보셨어요? 예. 이순신 장군이 옛날 장군들 보면은 갑옷을 입잖아요. 보면 갑옷을 입고 또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여러분 그 모습을 딱 보면 아 지금 그런 모습으로 행차하면 싸우러 가는 거구나. 여러분 군인이 완전군장을 해가지고 나가면 그거는 싸우러 갈 때 완전군장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싸우기 위한 거예요.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혹시 여러분 백마고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백마고지라고 있는데 이 백마고지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높은 그런 산이 아니고 철원에 있는 산인데 한 39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백마고지는 이 휴전을 앞두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열흘 동안에 주인이 24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군이 점령을 했다가 아군이 점령을 했다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백마고지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산 능선에 하도 포격을 많이 해가지고 능선에 그 고지에 하도 포격을 많이 해가지고 나무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민둥산이 된 거예요. 그 산을 하늘에서 보면은 백마가 누워 있는 것처럼 하얗게 이제 나무가 다 없어졌으니까 하얗게 백마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백마고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백마고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 이걸 누가 빼앗느냐 따라서 이제 철원 평야를 차지하느냐 못 하느냐. 그 당시 군사 어떤 그런 요충지였던 게 도로나 철로나 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이 백마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여러분 1952년 10월 초에 주인이 24번이 열흘 동안에 24번이 봤으면 밤낮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조금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휴전을 할 때 정전을 할 때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사단이 그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백마부대라고 그 이후에 이제 부대 이름을 백마부대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저 우리가 졌네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벌리면서
계속적으로 싸워서 결국은 그 백마고지를 점령하듯이 우리는 육신과의 어떤 이 싸움에서 안 된다고 싸워보고 안 된다고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데 안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육신적이야, 나 마음도 못 걷고 신앙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복종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게 난 육신적인 사람이라서 안 되는구나 하고는 그냥 육을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라는 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이, 싸움을 싸우는데 아니 난 육신적이라서 안 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를 말하고 살라고 했는데, 야 내가 신령한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신령한 사람인데 왜 내가 다스림 받지도 못하고 마음도 못 굽고 살지? 안 싸워서 그런 거예요. 싸우면 이기게 돼 있는데, 여러분 백마고지 하나 점령하기 위해서도 밤낮으로 주인이 바뀌면서도 계속 치열한 전쟁을 벌리면서 그 백마고지를 점령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백마고지 점령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자신에 대해서는 육신을 점령하지 않고 그냥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도 안 하고 내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니면 어느 선을 딱 끊어놓고 나는 요 정도만 신앙한다, 누구도 탓치 못하고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나 여지껏 봐라,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아니요, 안 싸워서 그런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백마고지전처럼 전투처럼 열흘 만에 24번 육신적인 사람 됐다, 영적인 사람 됐다, 육신적인 사람 됐다, 영적인 사람, 그래 삽니까? 그런 싸움 안 싸워요. 보면 해보고 안 되면 나 육신적이라고. 내가 오늘 영적인 사람이라 했다가 오늘 아침에 영적인, 또 저녁에 육신적으로 흘러갈지라도 아니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싸워 나가느냐? 안 싸워요. 보면 그러고는 육신 편에 서서 누구도 나 간섭하지 마라, 나 요 정도만 한다, 더 건들면 교회 안 나가버린다, 그나마 교회 나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인 줄 알아라. 이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살겠어요? 보면 여러분 복음의 일에 교회 일에 참여해서 일을 해보면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월드캠프를 하는데 반편성을 하고 뭐 교사를 정하고 하는데, 우리 기존 대학생들은 사실 반편성을 할 필요도 없고요, 교사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왜? 몇 달 전부터 리더스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월드캠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합숙을 하면서 방학을 반납하고 와서 월드캠프 리더스 컨퍼런스 준비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모임 가지고, 안 시켜도 교사 없어도 그 팀들이 이 복음의 일에 마음을 쏟고 외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고 광고를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전에 또 팀 다 팀장이 돼야 되니까, 외부 학생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한 번은 모임에, 엊그저께 모임에 갔는데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외부 학생들이 왔는데 카메라도 안 켜는 학생도 있고 역할 분담을 했는데 잘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야, 참여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와서 함께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야, 너희들 학교에서 요즘 교수들이 혼자서 숙제를 안 하는 과제를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팀을 짜서 팀플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학생이 다 하냐? 하는 애들 있고 안 하는 애들 있지 않냐? 그게 그렇대요. 야, 너희들이 다 해라. 다 한다고 생각해라. 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냐? 그래도 마인드 강연 듣고 또 나중에는 목사님 말씀 중에 복음적인 부분들 말씀 선택해서 복음 한번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됐잖아요. 복음 한번 듣게 하는 게 어디예요? 전 세계 한국과 전 세계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전 세계 2,000명이 넘는 학생들 이끌고 있으니까 지금 불철주야 바쁘죠. 뭐 교사가 뭐 해라 이래라 저래라 아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학생들이 마음을 써서 일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선배 단원들이 했는데 선배 단원들 다 졸업하고 빠지고 나니까 신입생들도 전부 다 팀장이 돼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오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는데 생전 우리 대학생들이 자진해서 저한테 말씀 전해달라고 안 합니다 보면은. 근데 저한테 요즘은 자주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늘 기다리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언제 말씀 전해달라고 하나. 말씀 전해주고 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고 그 모임을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대학생들 교회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고 이런 일이 없으면 지금 방학 때 뭐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4단계로 격상하면서 내일부터 학교 수업도 전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전부 다 지금 또 이제 날린 거예요. 왜? 애들 집에 있어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보면은. 근데 뭐 인천은 또 특히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인천이 최고 우선인데 이번에도 뭐 예외 없이 또 초등학교에 또 막 그런 단체 확진자 또 인천이더라고. 어느 도시에서 또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확진됐냐 하고 보니까 인천 또 위초월고구에서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들이 골치 아파하는데 우리 대학생들도 아마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늦게 늦잠 자고 뭐 코로나 시대니까 뭐 또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 방학까지 반납하고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쏟아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 세계에 젊은이 특히 또 한국의 대학생들을 얻기는 더더욱 어렵거든요.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고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지만은 외부 대학생들을 초청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 대학생들이 리더스 컨퍼런스에 접수된 학생이 국내 한 250명 학생이 접수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학생들이 접수하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 다 참여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을 얻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또한 하나의 싸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사무엘하 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전쟁을 해서 정복해 가는 그 일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내어줄 거냐 아니면은 점령해 갈 거냐. 여러분 다윗이 이 사무엘하 8장에서 의미가 깊은 것은 여러분 사사시대의 싸움은 사사시대의 싸움하고 이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의 싸우는 싸움하고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싸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당하고 학대받는데 그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은 이 이스라엘 땅에 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내쫓는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이미 다윗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이방 나라의 다른 땅들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것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수비대를 두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다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대학생들이 하는 일은 자신 육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합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육신에 점령을 당하고 있고 행위에 매여 있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들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복음의 일에 시간을 드리고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대학생들이 뭐 하고 있겠어요? 지금도 졸고 있는 대학생이 있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저는 다 보여요. 보면은 지금도 졸고 있는 대학생이 있는데 집에 있으면 뭐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그냥 육신대로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싸우고 점령에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창세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맨 앞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걸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걸 보면 자세하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는지 거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흐름은 같은 흐름을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아내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왜 범죄했느냐? 여러분, 다른 군사들은 랍바를 에워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 나갔더라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번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범죄는 저질러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하와가 아담이 이 일을 해 나갔더라면 범죄에 빠졌을까?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점령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정복을 당하고 사느냐 아니면은 정복하는 삶을 사느냐. 사사시대 때는 늘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에게 늘 점령당하는 삶을 사는데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내쫓고 겨우겨우 자기 땅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점령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서는 사무엘하 8장으로 와서 보면은요, 이 말씀 있습니다.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근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속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러분, 다윗이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이 이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다 멸하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케 했으며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셔서 어떤 싸움에서든지 다 이기도록 해놨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왕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아람의 지배를 받고 아말렉에게 지배를 받고 점령당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윗은 이렇게 점령하고 정복해서 거기서 얻은 은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로 다 이기도록 해놨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놨으며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놨고 전신갑주를 입혀놓았고 싸워라. 근데 사단의 괴략이 뭐냐면은 사단의 괴계가 가장 잘 먹히는 괴계가 뭐냐면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허리에 띠를 띠는 전신갑주 중에 허리에 띠를 띠게 한 게 이 싸움을 하나님이 다 이기도록 해놨지만 이 싸움에 맥없이 무너지는 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갑다. 왜? 내가 육신적이잖아. 내가 신앙을 안 하잖아. 내가 육신적이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안 베풀 것 같고 역사 안 할 것 같고 시편 77편이 돼버린 것. 아삽의 시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지 않고 같고 긍휼이 끝이 난 것 같고 돕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괴계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뭐 내가 육신적인데 하나님 나를 돕겠어? 육신적인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하나님 내게 일하시겠어? 내게 응답하시겠어?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온전한 자기 때문에, 우린 신령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내게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내게 은혜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괴계에 금방 넘어가고 그래서 그 육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을 용납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의 그게 사단의 괴계에 속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온전한 자며 우린 신령한 자들인데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백마고지 하나 빼앗으려고 수없이 많은 희생자를 치르면서 아군에도 수천 명의 병사들이 희생을 치렀고 그 당시 중공군이었죠. 만여 명이 넘는 사람 희생당했고 아군은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데 여러분이 그 싸움을 싸우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어주고 사느냐 아니면 점령에 들어가느냐 정복해 가느냐 아니면 정복을 당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넌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러고는 육신에 점령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 부담스러우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마음만 들어지면 피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마음만 들어지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마음에 내가 부담스럽다는 것에 대해 정복을 당하고 산 적이 있었고 부담스럽다는 마음만 딱 떨어지면 나는 피하려고 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럽다고 왜 뒤로 물러나요? 부담스럽다고 왜 피해요? 보면은 그 부담스럽지만 한번 부딪혀보자 발을 내딛고 나가보자 그러고는 내 삶이 사사시대에서 다윗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점령을 당하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정복해 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장관 포럼을 할 때 월드캠프 안에 장관 포럼이 있어가지고 장관 포럼을 할 때 제가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가서도 살아봤고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시간을 안 지켜요. 아프리칸 타임이 있어요. 뭐 남미에 가니까 또 뭐 그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파라과이 타임, 뭐 페루 타임 다 타임이 있대요. 옛날 코리안 타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요? 그게 한국 타임이 아니고 후진국 시간인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30분 늦게 시작하고 1시간 늦게 시작하는 게 뭐 약속하면 약속한 시간에 뭐 딱 지켜서 뭐가 일이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칸 타임 해가지고 보통 30분 늦는데 월드캠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월드캠프의 그 타이트한 그 프로그램대로 시간대로 움직일까? 또 더더군다나 시차가 아프리카는 시차가 6시간이 있으니까 아침에 뭔 행사를 해야 되면은 아침 6시가 되면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잘 시간이에요. 밤 12시에요 거기는. 그 여러분 8시에 출발해서 행사장으로 와야 되고 9시 행사 시작이면 새벽 2시에 나와서 새벽 3시에 행사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졸리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우리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줄까? 근데 깜짝 놀란 건 박 목사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제가 목사님 및 그 장관들을 장관 포럼의 행사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목사님은 다 점령해 가서 우리 스케줄대로 그분들을 다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 한국에 왔던 장관님들이 월드캠프에 참석하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분들이 너무 고마웠다고 목사님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외국은 식사 시간이 보통 짧아야 30분, 1시간, 이게 식사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장관님이 식사 초대해가지고 갔는데, 그 자기들 나라잖아요. 그 장관님 식사 초대하고, 목사님은 행사 스케줄이 있으니까 긴 시간 식사할 수 없으니까 막 얼른 식사하시고, 목사님 보통 뭐 식사 막 빨리 하시면 2, 3분만 해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천천히 하시는 게 10분인 거예요. 그 식사 얼른 하시고 목사님 탁 일어나시니까 장관님들이 식사다 벌떡 일어나더래요. 아니 자기들 나라에 자기들을 초대한 거니까, 아이고 목사님 바쁘시면 이렇게 먼저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말 텐데 훈련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그게 너무 우스웠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에서 뭐 하다가 막 뭐 좀 뭐 빨리 안 먹으면 밥도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못해. 커피 마실 시간도 없어요. 얼른 먹고 일어나야 되네. 우리 행사 시간 늘 타이트하니까. 그런 훈련을 받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도 식사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목사님 일어나서 가시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싸움을 싸워나가면 다 되는데 우리는 많은 육을 용납하고 살고 거기에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다는 마음 하나가 내 인생을 지배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가 부담스럽다는 마음 때문에 왜 물러나? 왜 피해? 점령에 가보자고 발을 내딛고 가보면 너무 재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박무사님께서 국회 장관들을 모시고 국회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목사님 차에 장관님을 태워서 그때 차 타고 가는 시간에 상담하기 좋고 복음 전하기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께서 자네들도 장관님들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개인 차에 장관님들 태우고 추풍령까지 서울 가는데 절반쯤 되니까 한 명 교제하고 거기서 교대해서 또 다른 분 한 분 태우고 가시고 또 내려올 때 또 다른 분 태워오시면서 여러분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셔요. 처음 장관 포럼을 할 때 장관님들과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서울 올라가면서 버스에서 복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막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장관님 죄송한데 장관님도 죄인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교회에서 좋은 차를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차에 장관님들 다 한 분씩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 K7을 타고 다니는 참 좋은 차입니다. 보면은 장관님들 모셔도 차가 조용하니까 차가 시끄러우면 안에서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보면은 막 크게 막 또 소리 지를 수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장관님 모시고 통역 하나 태우고 운전사 하나 태우면 네 명이면 딱 좋잖아요. 보면은 타고 가면서 우리도 이제 복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월드 캠퍼가 되면 여러분 제가 최대한 많은 장관님들을 만나고 최대한 많은 장관님들에게 복음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고 나서 그 나라에 가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장관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가 개막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해운대 해변에. 개막식 첫날 개막식은 말씀 듣는 시간이나 강연 듣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보면 목사님 짧게 개막식 하는 중간에 메시지 잠깐 전해주시고 그 다음 마치고 립세션을 하러 갑니다. 센트모텔 그 립세션 장소에 가서 예, 오신 부분에 뭐 몇몇 회장님도 IYF 회장님이나 또 박 목사님 뭐 이런 축하 오신 부분에 대해서 환영 메시지 잠깐 전하시고 그다음 다음 날 스케줄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산을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분들이 접하는 강연이 뭐냐면은 그 다음 날 9시부터 듣는 제 마인드 강연입니다. 월드캠프에 참석해서 첫 번째로 제대로 듣는 강연이 마인드 강연인데 이분들이 마인드 강연을 듣고 굉장히 이 마인드 교육에 호감을 갖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제가 장관님들 만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강연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한번 강연을 하다가 한번 강연 부족해서 이 강연을 또 장관님들 좋아하시니까 두 번도 하고 어떤 데는 2주차에도 또 계신 분들 계시면 또 2주차에도 또 VIP들 위해서 강연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강연 듣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제 제가 그 나라에 초청해 주십시오. 초청해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장관님에게 먼저 장관님 부처의 국장들을 모아주십시오. 청소년부 장관님이 있고 교육부 장관님들이 있는데 교육부 장관님의 그 교육부의 국장들을 모아주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청소년부 장관님에게 청소년부 국장님들 모아주십시오.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가서 차관과 국장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장관 초청으로 가니까 저도 VIP 대접을 받고 그 나라에 입국을 하는데 장관 초청으로 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나라에 줄 서가지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에 따로 VIP실로 가면 자기들이 여권 가지고 와서 이미그레이션 다 이거 도장 찍어서 주고 짐까지 다 찾아다 줍니다. 그 나라에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피지 장관님에게 장관님 그 나라에 각 부처의 국장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장관님의 그 청소년부 장관님의 청소년부 국장만이 아니라 그 나라 14개 부처가 있는데 14개 부처의 국장들을 한번 모아주십시오. 어느 호텔에서 국장급 되는 분들을 다 모아놔 14개 부처에 그러면 그 14개 부처의 국장들에게 이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릴 수 있군. 그러고 나니까 각 부처에서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우리 부처의 국장들 많은데 우리 대표로 한두 명씩 왔는데 우리 부처에 와달라. 하나님이 제게 그 나라를 어떻게 정복해 가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또 종식되면 또 가야죠. 보면 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부담스럽다는 것에 지배를 당할 때는 그냥 내 인생 하나 내 자신 하나 부담스러운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갈등을 하고 살다가 내가 이 부담스럽다는 마음을 정복하고 나서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나라를 우리에게 붙이시구나.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장관도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번에 가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국장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차관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앞으로 몇십 년 일을 계속하려면 국장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다른 것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이 어떤 건지 이것이 어떻게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바꾸고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지 이 강연 한 번만 해도 이 국장들을 앞으로 20년, 30년 이 나라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부담스럽다는 그 하나에 내 마음이 점령당하고 살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살지만은 내가 부담스럽다는 마음 그거 하나 점령하고 정복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육신에 점령을 당하고 살고 부담스럽다는 마음에 점령을 당하고는 조금만 부담스러움 피하고 물러나는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영혼이 온전케 하셨느냐? 왜 새로운 피조물로 신령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전신갑주를 왜 주셨느냐. 이 싸움을 싸워나가서 다 정복하고 점령하라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지만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는 벌써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육신적이다. 이 마음 들 때 아, 내가 육신적이라는 이 생각을 점령하고 살아야 되구나. 아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고 우린 신령한 사람이다. 두 번째, 부담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질 때 부담스럽다에 점령당하고 정복당하고 살 거냐. 그래서 늘 피하고 뒤로 물러날 거냐. 아니면 부담스럽지만 한번 바늘 내리고 나가보면 여러분 부담스러운 걸 점령할 때 장관 만나서 한번 교제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장관님 나라에 초대해 주십시오. 국장들을 모아 주십시오. 각 부처의 국장들을 모아 주십시오. 막 은근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국장들을 모아달라고 했냐면 네팔에 가서 국장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때 네팔에 대통령도 만났어요. 우리 IYF에서 장관도 만났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중간에 끊어져서 이제 그분들 다 정권 바뀌고 다 나가버리고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네팔을 가면서 네팔의 박병길 선교사님에게 정부 부처와 일을 한번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잡아보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청소년부 국장들을 다 모아서 강연하는 걸 잡아놨는데 아, 제대로 잡아놓으실 때 일을요. 저는 이제 그 행사장에 가서 미리 차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장관은 공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임명은 장관은 선출은 됐지만은 아직 그 자리에 오지 않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관이라도 만나려고 차관도 아직 공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냐? 차관보가 있는 거예요. 차관보가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대요. 그 자리에. 제가 만나면서 차관보가 이야기하시기를 자기가 이 자리에 보직받아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아직 지금 업무 파악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박병길 선교사님이 어떻게 여기를 뚫었지? 그러니까 차관보는 우리 IYF에 대해서나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나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청소년부 국장들 다 모아놓고 강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열렸을까요? 그게 국장의 위력인 거예요. 차관보가 모르니까 요청을 하니까 그 부처의 국장들에게 물어본 거야. 이 IYF에서 뭐 이렇게 뭐 우리 부처의 고위 간부들 모아서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거야 하니까 그 국장 가운데 우리 교육을 들어본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 좋은 겁니다. 우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게 세월이 지나도 대통령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다 바뀌어도 국장들은 그대로 남아 계시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육을 한번 들으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구나. 그러고 난 이후에 장관 포럼을 할 때마다 장관님에게 여러분 장관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장관들 다 모아달라 그러면 못 모으죠. 보면은 그러나 국장급을 모아달라면 다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점령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국장님들에게 한번 강연해 놓으면 그 앞으로 그 부처에든 그 나라에 일하는데 20년 30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부담스럽다는 것 때문에 물러났더라면 아무것도 못 얻을 거예요. 다윗이 정복해 나가니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명사들 아람, 모압, 암몬 여러분 아람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왔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갔죠. 아람의 지배를 당하고 모압과 암몬에게 늘 점령을 당하고 블레셋에 점령을 당하고 아말렉에 점령을 당해 다윗은 다 이기고 사는 거예요. 다 정복해 갔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내가 육신적이라는 것에 그거 하나 점령하면 많은 걸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걸 다 내어줘요. 내가 육신적인데 뭐 술을 마셔도 나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신령한 사람들이야 뭐 담배를 피워도 나 육신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담배 못 끊어 이제. 많은 것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도 나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교회 일에 동참 안 해도 뭐 당연한 거예요. 왜? 나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마음을 안 꺾어도 당연한 거예요. 왜? 나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난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 하나에 지배를 당하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담스럽다는 마음 하나 들면 다 물러나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맥없이 팍 주저앉는 게 언제냐 부담스럽다는 것은 뒤로 물러나고 피하지만은 어떤 일 앞에 이거 불가능하다 이 마음 하나 딱 들면 시도를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부분 점령할 부분이 많은 부분 있지만은 오늘 세 가지 육신적이다는 부담스럽다 불가능하다 이 생각이 들 때 내가 여기에 지배당하고 점령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정복해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정령해 나가고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면 여러분 삶의 영역은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뭔데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일들을 해나가겠냐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보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 갈 때마다 가서 강연 한번 하고 오면 그냥 그걸로 끝이 안 나요. 앞으로 이 부처에 국장급 모아서 강연을 했는데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박 목사님께서 코트디부아르에 가셔서 졸업이라는 분이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대통령께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적으로만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우리말로 하면 마인드죠.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수한 뛰어난 그 마인드를 찾아라. 그래서 박 목사님을 만나고는 이거다 해서 그분이 우리 마인드 교육을 그 나라에 받아들이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셨는데 또 참 감사한 게 이분이 장관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듣자마자 코트디부아르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졸업이 장관님에게 연락해서 그 부처의 국장들을 모아달라고 하십시오. 그 국장들에게 마인드 강연하러 제가 가겠습니다. 한참 지나서 이제 막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졌으니까 새로운 부처에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장관이 날짜가 잡혀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 부처의 국장급 모아서 워크샵을 하는 거예요. 워크샵을 하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을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가서 우리야 뭐 어느 때든지 어느 시간이 주면냐 고맙죠.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그 자기들이 있는 그 리조트 같은 데입니다. 우리말로 아주 좋은 바닷가 해변의 휴양지에 리조트 같은 데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12시가 퇴실인 거예요. 왜 그런데 리조트 같은 데 가면 퇴실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차관님이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시키는지 압니까? 지금 방을 빼줘야 되는데 몇 명만 가서 짐 빼는 흉내만 내라. 우리 강연 더 듣자. 그러고는 이분이 이런 강연인 줄 알았으면 자기들이 시간을 좀 많이 드릴 건데 그랬다면서 더 조치해줘야 이분이 아쉬움을 가지니까 또 가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네요. 최근에 미국에도 일어나는 일들 보면 우리 마인드 교육을 들으면 형을 감해준대요. 열흘을 감해준다고 하는데 재수자들은 출소하는 날 새벽에 일찍 출소해요. 왜요? 1분 1초도 그 안에 더 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겠죠? 군대도 그런데 열흘을 감해주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이 재수자들에게는. 여러분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정복해 나가면 내가 부담스럽다는 마음에 지배를 당하고 살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것도 부담스럽고 저것도 부담스럽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딱 들면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배를 당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령에 들어가고 정복해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의 삶이 분명히 나와 있죠. 자,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로홉의 아들 하다레셋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 점령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다윗만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점령에 들어가고 정복해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성경 여호수아 성경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 1절 자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이 성경 주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게 종이 성경을 보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종이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죠? 모세가 정복한 왕들 나와 있죠? 그 다음 7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안 된다 그냥 말 거냐, 여러분 백마고지를 어떻게 얻었다고요? 한번 싸워보고 안 된다 물러났습니까? 정복했다가 빼앗기니까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열흘 만에 주인이 24번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간 싸웠는데 24번의 주인이 바뀌면서 결국은 그 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 정복하고 잘못하면 정복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정복할 수 있도록 다 이기게 해놨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놨고 우리를 신령하게 해놓은 거예요. 다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을 점령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안 되겠다고 포기하면 이방인들이 작심하고 그냥 결심하고 그 땅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속 싸울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금방 포기하는지. 그 마음 보고 하는 게 달라져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나가고 점령해갔고,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물러나고, 그 거민이 너무 강해서 안 되겠다,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안 되겠다, 아니 싸우면 다 이기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온전케 해놨다는 거예요. 온전한데 왜 져요? 신령한데 왜 육신에게 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졌다 해가지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야 백마고지에서 전투도 24번 주인이 바뀌어도 싸워서 그 땅을 얻었는데, 오늘 아침에 영적이었다가 오늘 저녁에 육신적이라 할지라도 내일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신령하다 온전하다고 또 싸워 나가고 점령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워 나가다가 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가고 정복해나가고 터득하면 우리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박목사님께서 야 내가 내 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도, 저는 또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 대범하게 막 큰 일들을 하고 이럴 만한 역량이 못 되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어디 교회 그냥 부사역자로 지내면서 목사님들 하는 일을 돕고 그냥 뒤따라가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워오셨는데, 박 목사님이 이런 싸움을 싸워주니까 내 마음에 그냥 육신을 용납하고 육신대로 살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넘어야 되고 한계를 넘어야 되고,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장관님들과 교제하는 그 부담을 안 넘어봤으면 평생 못 넘을 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장관님과 교제해. 근데 장관님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자네들 또 버스 타고 가면서 장관님들과 교제해라 그 말 한 말씀하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은 이제는 저희들 성룡차에 장관님들 모시고 가면서 뭘 발견할 수 있냐, 싸워보니까 뭘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요? 야 이분들이 막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야 국회 갈 수 있으니까 이분들을 모시고 가면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인데 새벽 시간인데 가면서 교제를 하면은 이분들이 졸리지 차에 가면서 좀 쉬고 싶지 이야기 듣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한 나라의 장관쯤 되려면은 일반 보통 사람들 마인드를 가지고는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장관님들을 만나보니까 뛰어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분들 시간을 흐트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타이트하게 막 빡빡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와서 한가하게 여유있게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거 말고 타이트하게 시간을 딱딱딱 짜서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장관님을 보니까 막 졸리는데도 들으려고 해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졸리니까 좀 나중에 들으면 안 되겠냐, 이게 아니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들으려고 해요. 더 해달라고 하고, 야, 이런 뛰어난 마인드를 가졌는데 이분들 길이 다 열려있는데 부담스럽다는 것 때문에 물러났더라면, 여러분 그랬으면 장관님들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통령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일부러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내 스스로가 부담을 넘고 기회를 만들고 이런 삶은 꿈도 꾸지 못했을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복해 나가니까 점령해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관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다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1분 1초도 시간을 허튼 데 쓰고 싶지 않고 알차게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아이고 장관님들 피곤한데 좀 쉬게 해드려야지. 왜 그럴까요?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 아니 부담스러우니까. 그러고는 뒤로 물러나. 약간 그 물러나는 그게 그냥 그 순간 복음을 못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앞으로 20년 30년을 얻을 수 있는데 마음껏 그 나라에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그 하나 때문에. 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시도도 안 해보고 주저앉는 거예요. 안 된다는 형편 앞에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점령해가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하나 점령하고 정복해가면 너무너무 재밌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냥 복음이 있는 교회가 그냥 머물러 있을 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 복음의 대도 끊어져 버리고 그 교회도 몰락해 버렸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운 교회는 점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복당하고 살 거냐 아니면은 정복을 하고 살 거냐. 다윗은 아말렉에게 블레셋에게 암논에게 아람에게 정복당하고 산 것이 아니라 다 점령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놓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놨고 신령하게 만들어놓았고 전신갑주까지 다 취했는데 에브라임은 활을 가지고 병기를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고 한 것처럼 물러갈 거냐 정복하고 살 거냐. 왜 신령하다는 소리를 왜 하고 살아야 되냐. 내가 온전하다는 소리를 왜 하고 살아야 되냐. 내가 전쟁의 날에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많은 축복을 맛보려면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마음에 많은 것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시대에는 주변 이방 족속들에게 점령당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물리치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령을 했습니다. 아람도 점령하고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아말렉도 다 점령하고 수비대를 두어서 조공을 바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다 점령하고 살고 정복하고 살 수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이라는 생각에 점령을 당하고 그냥 육을 용납하고 육신적으로 살거나 부담스럽다는 것에 또 불가능하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 지배를 당하고 그 삶을 내어주고 사는데 하나님 이제 다윗처럼 다 점령하고 살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많은 조공을 받고 은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많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또 온라인으로 월드캠프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모두가 다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육신적이라 생각하고 육신의 점령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다 거기서 벗어나서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점령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이번 캠프에 그런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분들을 돌아오고 마음을 쓰면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